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의 만나먹기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같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있은 후에 송점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모 방송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계자료인데요. 그들이 우리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 중에 응답자의 74.7%가 나는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 100명 중에 75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참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시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중에 35.2%의 사람이 말하기를 행복의 조건은 돈입니다. 74.7%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 적어도 35.2%의 사람들은 그 행복이 돈이 있어야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복을 찾아왔는데 그 행복이 결국은 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허상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후진국형 행복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지금 행복을 잘못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도 돈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삶의 질을 평가할 때도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중립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나의 모습이 결정되고 인간관계가 결정이 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바로 이 돈으로부터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이 돈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돈이 되는 것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람들,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볼까요? 이 새벽 기도에 끝나면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 내용 중에 돈과 관련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돈을 빼고 돈과 관련되는 걸 빼고 여러분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지만 가만히 보면 나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돈에 그렇게 마음이 가 있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부터 보면 돈을 행복에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하루의 말씀으로 우리의 매일의 만나의 양식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으로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 자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면 자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자녀가 내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가 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자녀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자녀가 바른 생각을 갖고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들 된 디모데가 자라날 수 있는 일을 위해 영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고, 오늘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본문에서 편지를 보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바울은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위하여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말하기를 목적을 위하여 살아온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였던 그 바울,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징계하시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홀대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 바울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는 증서가 들려있었습니다. 허락한 공문이 들려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가슴에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하겠다고 하는,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없는 바로 그 증거가 바울의 손에 들려 있었고 바울의 가슴에 담겨 있었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범죄 그 현장을 들킨 것처럼 바울의 그 자리에, 부끄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의 그릇된 인생의 목표를 참된 목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은 비록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에게 제대로 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방인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사람도 아닙니다. 무시해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그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 이방인들이 잘 되라고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잘 되라고 그 사람에게 진짜 제대로 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열정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잘 되도록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그 길에서 도리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참된 목적, 참된 방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울을 바꾸셨는데 바울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가 잘되기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지 너 아느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신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잘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잘 되어야 하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안중에도 두지 않았는 관심을 두지 않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수고에 의하여서 세상의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소아시아에 또 고린도에 빌립보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울이 해왔듯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할 수 있을까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 중에 에베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른 교훈에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면 그릇된 교훈,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보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바울이 아들같이 아들로 양육한 바로 디모데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파견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바울의 인생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오직 바울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여러 살펴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그렇게 담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린 결론은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여러 내용들 디모데 전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세워야 하고 사람들의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른 교훈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에 관한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른 교훈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 바울의 부름받은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바울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바울, 그리고 그 바울로부터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그 바울의 목적을 이해한 디모데,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고 그들이 바른 교훈에 서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바울이 없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에베소 교회.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즉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교회로 하나의 맥을, 하나의 통로, 하나의 목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목적에 사는 사람, 목적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1차 목표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목표는 땅끝까지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목적에 근거한 목표에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목적을 주셨고, 바울의 이런 목적과 목표에는 바로 디모데가 뒤를 이었고 에베소 교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중심에도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밤늦도록 경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그간에 힘써온 일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경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금메달 따기를 원하지만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은메달, 은메달 못 따면 동메달, 동메달 또 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중에 한 사람,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4년 동안 그들은 준비하였고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와서는 예선전을 거쳐서 서로 겨루고 겨루고 겨루어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도 있지만 달성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 누군들 다 참석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저들의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메달을 따지 못한 것,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는지 모릅니다. 금메달 따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금메달이든지 은메달이든지 동메달이든지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여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금운동은 따지 못하도 4등에 들더라도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직 목표에만,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목적에 서 있는 사람과 목표에 서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목적에 서 있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목표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간에 훈련하였던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해야 하는가를 의미를 표시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역도의 이배영 선수를 아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1차 시도에서 힘을 썼지만 다리에 난 쥐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나보셨어요? 우리 근육에 쥐가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제가 지난 6월 6일 날 월출산 등산을 갔는데요, 그 산이 얼마나 험합니까? 올라가 올라가 밖에 없어요. 내려가가 없습니다. 한쪽 근육만 계속 쓰다가 보니까 이 다리에 쥐가 났는데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배영 선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리에 쥐가 남았어요. 주어진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2차 시도를 하지만 여전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3차 시기에 다시 한번 힘을 쓰지만 도저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끝까지 그 바벨이죠. 그를 놓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끝까지 애쓰는 그 모습, 모든 사람들이 이배영 선수의 마음의 자세, 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배영 선수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모두가 함께 격려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분이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만약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면 이분은 아무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 말로 예선 탈락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배영 선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또 올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는 모든 과정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올림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오직 목표에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무의미해지거나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목적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바울은 행복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안락한 뭐 침대가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고통, 아픔, 또 외로움, 더위와 추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보기에 다 갖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모든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 중 그 어느 하나가서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을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자기가 불행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감사하라, 찬양하라, 빌립보 감옥에서는 저 감옥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밤중에 모여서 찬송할 만큼 행복한 중에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하나님 주신 기쁨에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속에는 바울이 이와 같은 목적에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복은 목표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행복은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 했습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비록 내가 알지 못할 때는 개와 같이 여긴 이방인들을 잘 되도록 복음 안에 세우도록 참된 행복을 알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였지만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쫓아왔습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복음에 있고 그 복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참 기쁨이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결코 하잘것없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 안에서 날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행복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은 퍼져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돈에 미쳐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참된 행복으로 나와서 우리와 같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해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은 바로 복음을 쫓아가는 목적에 사는 삶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행복을 맛보시고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리시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욕심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교훈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사랑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른 교훈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행복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 중심에 사는 사람들, 목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시간 찬송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아버지께서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